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증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세종대왕 이순신.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의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께서 하셨던 일로 인해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은, 이원, 김환 이분들의 이름은 비교적 우리에게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박은과 이원은 세종대왕과 함께 집현전 수장으로 함께했던 인물이었고 김완은 이순신 장군의 부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주인공이었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있었기에 그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사 그분들이 역사 속에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헌신만큼은 우리 역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성경 안에도 수많은 주인공들과 까메오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기드온을 기억하지만 기드온의 부장이었던 부라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남겨졌던 삶의 흔적에는 부라가 함께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부라가 함께함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전쟁을 준비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0용사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기드온만 우리에게 기억되지만 부라가 함께했던 그 놀라운 전쟁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 불러주느냐 혹은 나의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보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설사 나의 이름이 남겨진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흔적이 남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삶을 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야 하며 또 누구와 함께 삶을 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전까지의 열왕기하의 기록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안에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잠시 엘리사에 가 있는 카메라의 초점을 감추고 두 명의 유다 왕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되는 시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연대기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이스라엘의 왕 요람, 유다의 왕 여호람의 등급과 관련된 다른 본문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열왕기하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즉 여호사밧 18년에 이스라엘에는 요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러 유다의 여호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은 25년이 아니라 23년이어야 하는데 열왕기상 22장 44절은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고 말을 합니다. 즉 2년의 터울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보다 새번역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아직도 유다의 왕일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여호사밧이 아직 유다 왕일 때에 여호람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람이 선왕과 함께 공동 섭정을 했던 기간이 2년 정도 있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32세의 왕위에 올라 섭정 기간을 포함하여 8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유다를 다스린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가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이유에 대하여서도 18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여호람은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합의 딸 아달랴와의 혼인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호람의 악행에 대해 본문에는 자세히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역대하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의 악행은 자기의 아우를 죽이고 지도자급의 사람들 중 일부를 죽이는 데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사실상 여호람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정적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다윗을 위하여. 자세히 설명하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등불을 통한 언약은 다윗과 그의 왕국이 견고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조에 대한 징벌은 연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이 다스렸던 8년은 근근히 국가의 명백만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에돔과 림나가 유다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에돔과 유다, 그들은 다윗의 때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고 말하듯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습니다. 다윗과 요압의 죽음 이후 솔로몬 시대에 하닷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었고 열왕기상 22장 47절에서 48절에 따르면 여호사밧의 때까지 속국으로서의 멍에를 지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오던 유다와 에돔과의 관계가 유다의 국력이 약해지고 있는 이 여호람 시대에 다시 한번 깨진 것입니다. 섭정왕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던 에돔이 스스로 왕을 세웠습니다. 이에 여호람은 그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에돔 사람들에 의해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병거 지휘관들과 함께 에돔 사람들을 치고 포위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이 전투에서 에돔을 정복하려는 시도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에돔은 비로소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때에 림나도 유다에게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호람에 대한 열왕기의 기록은 매우 일반적이고 평이한 죽음 공식으로 마칩니다.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그의 죽음을 평이하게 다루지만 역대기에서는 그의 죽음을 평이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역대하 21장 20절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 여호람의 죽음은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성에 묻혔지만 왕실 묘지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야는 22세의 왕위에 등극했는데 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등극했음에도 불과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에게 급변의 사태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하시야에 대한 평가도 여호람과 같습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아하시야가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이유에 대해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되는 역대하 22장 3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어머니 아달라가 꾀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야 두 왕의 통치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되었던 이유는 한 여인 아달랴의 영향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동맹은 이제 아람과의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유다는 에돔과 림나의 독립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국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통해 그 돌파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다에게 돌파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에 그를 병문하고자 아하시야는 이스르엘로 방문합니다. 이 병문안으로 인해 아하시야는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갈라놓을지도 모른 채 그렇게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그런 왕으로 남을 것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람의 선왕이었던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였던 아사에 이어 선한 왕으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던 자, 즉 남창들을 쫓아내는 등 어떤 부분에서는 아사보다도 더 나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업적 가운데 과오를 남기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일, 즉 아합의 집과 인척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아들이었던 여호람을 아합의 집과 결혼시킨 것이었습니다. 아합에게는 이세벨이 있었다면 여호람에게는 아달랴가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여호사밧의 혼인 정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장자가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에게 왕위를 주고 나머지 여섯 명의 아들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동생들을 모두 죽이고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러한 일을 감행한 것은 그의 아내 아달랴의 선동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수의 선동으로 인해 형의 칼에 동생들이 참혹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한 번의 결혼이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 혼인은 결국 유다의 국력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역대기 18장 1절에 따르면 여호사밧 시대는 유다의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던 시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람의 시대는 에돔과 림나의 반역조차 막을 수 없을 만큼 그 국력이 약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수많은 유산을 남겼지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유산은커녕 자신의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한 그 혼인 정책으로 인하여 결국 후손들이 아달랴에게 휘둘리는 원인을 제공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여호람은 그 번영의 시대마저 잃어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호사밧에게도 신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의 이름 때문입니다. 일곱 명의 아들은 여호람, 아사랴, 여이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입니다. 여호람,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아사랴, 그를 여호와가 도우신다. 여이엘,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미가엘,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누구리요? 스바랴,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 모두 참 의미 있는 이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봤던 왕, 아하시야 또한 여호와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면서 아들들이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호람 역시 같은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아하시야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이름일 뿐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다른 표현이었던 외척, 아합의 집을 의지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남기지 못하고 그냥 한 사람, 한 가족, 한 국가에 맡긴 결과는 그렇게 참혹했던 것입니다. 성은 정이고 이름은 직한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이름과는 다르게 거짓말과 임기응변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정직한 씨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는 이름이 불려질 때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고 삶을 돌이키고자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생각에서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천으로 이어가는 삶, 그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호람, 아하시야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살아가는 순간에도 그들의 이름은 여전히 여호람이었고 아하시야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뜨끔뜨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이름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호람과 아하시야는 여전히 나라의 번영을 위해 아합의 집 이스라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람이 통치하던 당시 에돔과 림나가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 역대하 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기대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결국 여호와를 버렸던 것입니다. 유다를 함께 지어가야 했던 여호와를 버린 것은 왕으로 선택한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최악의 수를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의 약속,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으로 지키고 계셨습니다. 여호람의 행악과 배교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조를 몰락시키거나 흔들리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관대하시거나 무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다윗의 왕조를 세워가시겠다는 그 한 번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조상 다윗과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다윗과 다윗 자손의 왕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했다면 하나님과 그의 왕국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 유다를 함께 지어가고자 했던 그 약속들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악한 왕으로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신 하나님을 잊은 채 눈에 보이지만 허상일 뿐인 아합의 집을 의지했던 결과 그들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장례를, 쓸쓸하고 외로운 장례를 치러야 했고 자신의 죽음의 자리인 이스라엘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줄지에 대하여서 묻습니다. 나의 삶의 고리를 이어갈 나의 자녀와 후손에게 어떤 고리로 남아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많은 재물, 비싼 집,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남겨준 것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여호사밧은 많은 재물을 유산으로 남겼지만 그가 남기지 않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아버지 아사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열심히 지켰던 여호사밧은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합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패착이 유다에 참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패착이 형이 아우들과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게 했고 나라는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리를 이어갈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것을 우리가 결정했다면 어떤 믿음을 남길 것인지 이제 본문에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이라 불려지느냐가 삶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차가운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나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방인처럼 우거하며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았습니다. 성의 기초를 세우고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외로운 곳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로 드렸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자손이 나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아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름을 주시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우리는 시몬이라는 이름보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 잘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의 대답으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름을 부여받았지만 반석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에게 베드로라 기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축복한 이후 바로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 앞에 항변하는 베드로를 주님은 사탄이라고 칭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순환 이후 욕망에 받아 디베랴 호수로 돌아가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은 시몬이라 부르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많이 찔렸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 대화에서 시몬은 베드로서의 삶을 그 이름다운 삶을 더욱더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던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견고한 지도자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룩한 나그네들을 위한 서신인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자신에게 돌이라 이름 붙여주신 예수님을 향해 산돌이라 칭하며 신앙을 녹아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져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그리고 성경 속의 기드온과 같이 삶으로 우리에게 이름을 남겨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것과 그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질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누구와 함께 지어져 갈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제언합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의지했습니다. 당시가 이스라엘의 역사 중 부강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꽤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허상이었던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릴 정도로 그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자 실상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여호람으로부터 벌어진 상황에서도 그 언약을 지키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유다의 운명을 함께 지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실상이신 하나님과 함께 지어가는 삶에 대한 중요성은 성경 속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자 아론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 귀고리들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고 아론은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었습니다. 즉 아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송아지를 선택하신 것일 뿐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제한시키려고 했던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은 멸절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신앙으로 허상을 찾는 백성들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허상을 쫓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며 함께 지어져 가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후 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을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 하나님께 불평하자 불뱀이 나와 그들을 물었습니다. 이 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뱀을 창대에 달고 이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고 말했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 일 이후 이 노뱀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노뱀은 우상이 되어 이스라엘은 그를 향하여 분향했습니다. 섬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허상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잊어가는 백성들을 보며 히스기야는 그것을 부수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노뱀을 부수는 히스기야에게는 백성들이 은혜와 용서, 능력의 실상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38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물을 동하지 않아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었던 베데스다의 물이 동하는 순간만을 믿느라 참 치료자 되시는 그 실상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원망만을 늘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치료의 실상이심을 보여주시며 38년 된 그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인생의 문제가 실상이신 분을 만나자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실상이신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야는 아달랴를 통해 아합의 집, 즉 이스라엘과 함께 유다를 지어가고자 했습니다. 유다의 파트너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비록 에돔과 림나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의 왕조는 여전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더라의 힘입니다. 여호와 함께 지어져가는 삶이 모두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비록 까메오라 해도 의미 있는 삶의 흔적은 남겨지게 마련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름이 아닌 업적으로 남겨진 박은, 이원, 김한과 같이 또 성경 속의 불화와 같이 이름은 비록 기억을 되짚어야 찾을 수 있지만 그 삶의 흔적만큼은 큰 유산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이라는 표어로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함께 지어갈 파트너로 온 땅에 주이시며 참된 실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지 백지수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은 항상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라는 인생의 캔버스 위에 여호와와 함께 지어져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믿음에 기인한 한 번 한 번의 그 터치는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이며 후대가 기억하는 최고의 유산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보는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지표로 삼음으로써 또 자신들의 새로운 인생의 작품들을 아름답게 삶으로 그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하며 그렇게 여호와를 우리의 파트너로 삼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원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신념이 아니라 삶으로 녹아낸 그 가슴 뜨거운 삶의 신앙을 남기기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함께 지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지어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어가 완성하는 아름다운 삶과 신앙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또 견고한 고리가 되어 우리의 고리에 자신의 삶과 신앙의 고리를 거는 후대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최고의 유산으로 남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